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문득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이요.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꼭 이렇게 그 삶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또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과거의 발자취가 현재를 말하게 되고 또 현재 또 다시 이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 보지요. 끊임없이 이 질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찾아가는 거죠. 또 나는 누구인가는 어느 정도 알고요. 또 내가 어디서 왔는가는 어느 정도 내 발자취를 좀 되짚어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분명하고 명확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좀 헷갈리면 그때부터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있든지 문득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로 하여금 답을 기다리셔요. 답을 기다리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고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갈 것인가는 결국 내가 대답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10년 기다렸으면 그래도 괜찮게 기다린 것 같아요. 괜찮게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전혀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성급함이나 조급함으로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아주 진지하게 아주 오랫동안 아주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급하게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조급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신앙은 꾸준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비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경험할 때 신앙은 견고해지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 정도 기다렸는데도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그래서 사라가 때마침 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는 몸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애를 갖자 하는 거죠.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뜻 수용을 해버려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참 그래요. 그래 남성들이 조금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하든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뭐 하든지 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듯이 선뜻 그것을 딱 제안을 받아들이죠. 수용을 해요. 놀랍게도 그 수용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하갈이 놀랍게 금방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요, 임신을 하자마자 하루아침에 이 하갈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어서 기세등등한 거예요. 기세등등하고요.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아나무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고 애도 못 낳는 사람이 그러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괘씸하기도 하고 정말 얄밉기도 하고 정말 속상하고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요 참다 참다 못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6절 중간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라가 어떻게 해요? 막 그 하가를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학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막 분풀이를 하듯이 그동안에 참아왔던 이 막 화와 분노와 막 미움과 이런 것들을 막 분풀이 쏟아내듯이 막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은 단순히 학대라는 개념만 써 있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몽둥이로 때리는 걸 얘기해요. 아, 이해가 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욕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역시 하갈도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불러온 만삭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와서 어디를 가요? 광야 길로 갑니다. 샘 곁에, 광야 샘 곁에까지 가요. 오늘 본문에 거기까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8절 중간절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이 물음은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업신여겼던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라 이거예요. 회개해라. 지난 날에 당신이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 위치를 이탈함으로 교만하여 이탈해서 그래서 얼마나 주인을 업신여기고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경거망동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아나무인으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해라 이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발자취를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지나온 세월의 발자취를 다 짚어보다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어디로 가느냐를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요 본래 물으신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장막이 축복의 장막이고 은혜의 장막이고 약속의 장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지치고 낙심돼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라. 내 주인의 집에 다시 돌아가라. 그 축복의 자리인 그 영광의 자리인 그 약속의 자리인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위치가 중요하죠. 그렇죠? 위치가 중요해요.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제자리를 이탈하면서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요즘 교통편이 얼마나 많이 편리해 줬습니까? 비행기나 또 기차나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금방 뭐 서울도 금방금방 갈 수 있고요. 비행기 타면 또 갈 수 있고요. 참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비행기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 기차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편리한 게 아니에요. 편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 위치를 망각하고 이탈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갈이 걸어갔던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끔 엉뚱한 자리에 가 있어서 문제죠. 그렇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끔 엉뚱한 자리에 가서 이탈해서 있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주인에게 돌아가라.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고 살아라. 도피하여 도망쳐 얻는 엉뚱한 자유를 추구하지 마라. 그 엉뚱한 자유가 자유가 아니다. 하갈은 도망치면 자유가 보장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망쳤지만 예상치 않았던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돼요. 도망치면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복종하고 살아라. 견디고 살아라. 그 견딤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된 자유를 누려라.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때로는 이 하갈과 같이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괴롭다 힘들다. 그래서 여기만 벗어나면 좀 자유롭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자유를 추구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 자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복종하듯이 참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킬 때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꼭 염두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부하고 싶고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존재예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고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해진 이치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까먹어요. 이 사실을 까먹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까먹고 살아요. 교만에 빠져서 우리는 이탈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요 겪게 되는 것이 뭐예요? 광야를 겪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전반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얘기합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모두에게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들 모두에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여 일을 치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자리를 버텨냈다면, 그 자리를 견뎌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짓을 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로 인하여서 이 크나큰 일을 벌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갈은 역시 이 주인의 은덕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인정과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아이를 가지니까 교만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망각하여서 살아왔던 하갈의 모습이나 다 동일한 모습이요. 그러면서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사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너의 잘못이야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잘잘못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다 잘잘못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리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선택을 하는 게 뭡니까? 그 갈등의 자리를 도망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만삭이었던 하갈도 그 갈등을 피해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7절 중간에 보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얘기합니다. 이 하갈은 애굽의 여인입니다. 애굽의 여인이에요. 즉 애굽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하갈이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왔을 때 도망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고향을 향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애굽을 향해서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애굽이 어디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세상입니다.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장막을 벗어나와서 어디를 도망쳐요? 애굽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바로 이곳, 이 광야길까지 도착하는 곳이 거리가 160km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60km, 더군다나 여성의 몸으로, 만삭이 된 몸으로 여성이 홀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뒤에서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는 그 무서움이 그를 더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160km는 정말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정도로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지칠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 있고 또 여기저기 막 다 상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뭔가 앞을 가서 달려가면 뭔가 안전한 곳, 뭔가 그 보장받을 수 있는 그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 샘 곁에 이르게 됐을 때에 완전히 기진백진해서 힘이 탁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저 하염없이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은 막막한 거예요. 이미 벌써 힘이 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 광야길을 언제 통과해서 애굽까지 가는가 염려가 되고 막막한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뭔가에 쫓기듯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뭔가 되어질 것 같이 막 달려갑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갈에게 놓인 현실과 우리의 놓인 현실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망쳐 나온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까지 찾아와서 만납니다. 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교만에 빠져서 이탈하여서 이 타락의 길, 이 죄악의 길, 이 광야길, 이 험난한 세상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어디 있는지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귀한 거죠.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뽕나무 아래에 있던 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신앙인에 있어서 그 갈등의 자리는, 그 멈춤의 자리는, 그 절망의 자리는, 그 지쳐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에 있어서는요, 혹 그 실패의 자리는 정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다 털썩 주저앉아버린 그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를, 바로 그제부터 그 이름을, 그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라 붙입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우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지금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든 괜찮아요, 절망의 자리든 괜찮아요, 여러분 낙심의 자리도 괜찮아요. 그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그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늘 잘할 수만 있지는 않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실패했잖아요. 하갈도 역시 실패했잖아요. 인생이란 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바로 똑바른 길을 가고 싶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정말 잘 선택하여 달려왔다고 하지만 그 선택마저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그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 살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도 귀한 거죠. 저는 그것이 너무 귀한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를 피해 도망쳐온 하갈의 마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갈이라면 이때 이 상황에 있을 때요, 이 하갈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처음은요, 분명히 원망과 분노 그리고 실망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원망, 주인에 대한 원망. 그래도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충성되게 섬겼는데? 내가 그 주인을 얼마나 잘 했는데? 뭐 이런 원망, 분노,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 실망, 믿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졌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어떤 실망. 이런 어떤 원망과 분노와 실망이 그 마음을 막 사로잡기 시작할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요. 막 괴롭힐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막 생각하면 막 미운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만 있었겠어요? 또 한켠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지나간 세월 동안 자신의 행했던 행동들에 대한 후회.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내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그렇게 못쓸 짓을 했을까? 내가 정신이 나갔어.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어. 그때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라를 좀 더 잘 섬겨드렸다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후회 안 들겠어요? 당연히 후회가 되죠. 내가 그때 좀만 잘할 걸, 내가 그때 좀만 겸손할 걸, 겸손하게 내 주인을 잘 섬겼더라면, 이런 후회예요. 그런데요, 이 원망과 분노와 실망, 또 이런 후회, 이런 것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엄청난 것이 폭풍과 같이 몰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막막함, 무서움 이런 거예요.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가 더 걱정이에요. 내가 막상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더 두려운 광야에 내가 놓여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여인의 홀몸 몸으로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 힘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요. 자기 앞에 있는 광야의 이 혹독한 날씨, 광야의 이 득실거리는 이 들짐승들, 출산 후 아이를 낳고 나서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염려, 걱정, 앞으로 더 답답한 거예요. 더 막막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살아왔다 쳐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막막한 거예요. 더 걱정인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때로는 원망과 분노와 이런 어떤 실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막 후회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뭘 잘할 걸, 뭐 그때 좀 잘할 걸.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무서움이라는 거. 어릴 적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이렇게 집을 나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그런 때가 많았는데요. 저는 하도 말썽을 많이 부리고 개구지게 컸기 때문에 하도 장난을 많이 쳤어요. 장난을. 그래서 개구졌기 때문에 아버지 뭉둥이 들고 막 쫓아오고 막 저는 잡히기만 해보면 가만히 놔두라고 막 하고 막. 한 번은 이 수박밭에 가 수박 따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수박을 따면 안 되잖아요. 익기도 전에. 근데 수박밭 따가지고 발 차고 막 축구한다고. 그랬다가 얼마나 돼지게 혼났는지. 예. 이렇게 개구지게 컸는데, 그런데요, 도망쳐 나오면 자유예요. 와, 얼마나 재빨랐겠어요, 그때. 지금도 재빨랐는데, 그때는 정말 재빨랐어요. 탁탁탁 하면 벌써 딱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자유죠, 자유. 뭐, 시컷 놀죠. 뭐, 친구네 집에 가서 놀고, 뭐, 막 시컷 놀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그런데요, 슬그머니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어두컴컴해질 때. 어두컴컴해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할 때 두려워져요. 그래서 집 주변을 계속 맴돌죠. 왜요? 엄마가 부를 때까지. 엄마가 나와서 불러요. 야, 수관아, 아빠 화 다 풀렸다. 괜찮아. 들어와. 들어와. 이제 화 다 풀렸어. 괜찮아. 괜찮아. 야, 아버지 다 주무신다. 야, 들어와.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맴돌아요. 언제 부를까? 부르면 몰래 그냥 몰래 끌려가듯이 그냥 이렇게 속으로는 좋으면서 막 끌려가죠. 그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때마침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다시 그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망의 그 자리에 와서 정말 쭈삣쭈삣 집 주변을 맴돌던 저의 어릴 적의 그 모습과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하갈을 이렇게 부릅니다. 8절 전반절에 보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불러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왔으면 하갈아 불러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사례의 여종 하가라. 뭘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그녀는 사라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라의 종이야. 이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줘요. 여기서 역시 하갈도 그 부름 앞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8절 하반절에 나는 여주인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분명히 알았어요. 왜 알았겠습니까? 원망과 분노 어떤 실망도 있었지만 분명히 후회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잘할걸. 내가 주인에게 잘할걸.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의 그 시간은 그 절망의 그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역시 그에게 그가 왜 여기까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이름의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정하여 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실패했지만 분명히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제자리를 이탈하여서 내가 이렇게 놓은 문제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살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 우리는 지금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은혜는 평안하거나 잘되거나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고통에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은혜는 드러난다 얘기합니다. 은혜는 내가 성공했을 때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잘되고 있을 때 은혜가 드러난 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그때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막막해요. 마치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염려하듯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듯이 우리에게 놓인 현실과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도망쳐 광야길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좋은 때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잠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중에 건축을 완공하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어. 야, 그때 우리가 잘 견뎠지, 잘 참았지, 우리가 잘 감당했지.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공사 현장에 가서 제가 땅밟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교회적으로 좀 같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쫙 걸어오면서 땅밟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장소, 성도들 교제하는 장소, 성도들 꿈을 꾸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막 땅을 밟고 기도하는데요. 이 인테리어가 얼마나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와, 본당에 들어가니까 정말 멋지게 인테리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너무너무 아름답죠. 구한구한마다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특히 제 마음에 제 시선을 끌었던 곳이 어디냐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와, 우리 성도들 저 엘리베이터 타고 자유롭게 이제 올라와서 예배 드리겠구나.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다리가 불편해서 오르지 못하는 분들이 제 걱정이었어요. 염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딱 보는데 이야, 저 큼지막한 엘리베이터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우리 성도들 자유롭게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광의 순간이 오겠구나. 지금 당신이 잠깐 어려움을 겪는 거야. 능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능히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마음을 합해서 서로 응원하면서 감당하면 충분히 가겠구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혹 주류가 아닌 비주류라고 생각하며 변두리에서 따돌림과 소외감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로 인해 원망과 분노, 실망을 가슴에 안고 마음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미련으로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이 되어서 당장의 두려움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해 오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찾아오시어 다시 깨닫도록 정말 목 놓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갈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여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교만했습니다. 제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뼈아픈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비록 탕자처럼 방황했어도 비록 고멜처럼 방탕했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갈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길은 그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실패 인생이냐, 얼마나 처절한 고통의 인생이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특징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여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붓듯이 그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쓴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할렐루야. 지금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고통을 들어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셨기에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 주인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향방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각각의 눈물을 살피시는 주님, 삶이 버겁고 숨이 찹니다. 그저 놓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몸소리치는 외로움과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능력과 초라함이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 주님이 물으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답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갈등의 현장이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겪어야 할 현실이 남아있다면
쉽게 도망치기보다 기꺼이 겪게 하시고 또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도 알게 하시어 혹이나 제자리를 이탈했다면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의 대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행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을 따라서 주님의 평강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리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찾아와 만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만함으로 제자를 잃고 도망치는 막막한 삶 속에 찾아오시어 회복을 위하여 우렁차게 질문해 오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피하여 도망감으로 얻는 엉터리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에 복종함으로 얻는 참자유를 소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힘과 위를 얻어 다시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군사 쿠데타로 큰 고통에 빠져 있는 미얀마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